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혼탁한 생각, 분주했던 모든 마음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건강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름받은 사명, 가정과 생업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다가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또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족장이 이어지고 또 출애굽기를 가면서 한 부족이, 족장이 한 국가를 형성하고 그 형성 모든 역사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 역사를 보여주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야곱, 그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 이라크 나라가 됐지만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너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내가 너를 불러 큰 나라를 세우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도 황당하고 충격적으로 들렸던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도착해서 새로운 이민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곳에 지내며 그 땅에 지내다가 가뭄과 큰 흉년이 오게 되는데 1년으로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자 야곱의 식구들은 당시 강대국이었고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애굽, 이집트란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후손들이 400년 이상 살게 되면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랜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며 애굽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계획을 갖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면서 하나님은 국가 지도자를 시대시대마다 세우는데 그 지도자 이름을 사사, 저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 기드온, 여러 사사들이 시대마다 해온 역할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재판을 하고 전쟁이 나면 총사령관으로 앞장서 싸워 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말씀을 받아 국민들에게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맞으면은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의 문화, 사회적인 그 인생관, 자신의 욕심과 뒤범벅둔 것이죠. 결국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조금 누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빼앗기고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그들 스스로 깨뜨리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라, 듭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주님의 왕권, 주의 주님 되신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말씀이 멈추게 됩니다.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게 돼요. 결국 허무와 고통이 따라주는 거죠. 사무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또한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로 보내주옵소서. 고대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 사무엘,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신앙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불리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유산을 남겼던 다윗의 삶과 신앙을 너무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에서 나오는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남겨진 신앙의 유산들이 3000년, 2900년 먼 역사의 흔적의 기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의 삶, 여러분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사울이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한나라는 여인의 고난과 슬픔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에 젖은 슬픔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이 한 여인이 그의 한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고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내용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가졌던 고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지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한 것이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한 청년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행복이 넘치는 이런 가정을 꿈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이, 초조감이, 염려와 근심이 이 여인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고난, 근심의 원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아픔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남자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는 불임을 하나님께서 여인을 향한 징계로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못한 한날 향해 저 여자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아이를 갖지 못할까 하고 판단하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겪는 불임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져오는 고난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을 인간의 숙명, 팔자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고난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저주의 값을,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고난과 수치의 저주의 상징인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요 지혜라 사랑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나약함이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예요. 인간의 성숙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며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을 가지려면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고난도 기꺼이 수용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그 가운데서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성공과 형통함을 누려야 한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강박관념을 벗어던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전에 한국 단군교라는 그런 이상한 그 단군을 신으로 떠받드는 단군교 교주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김혜경 씨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신통한 역술가로 활동하게 됐을 때 찾아오는 손님들, 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무개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뜻하지 않은 실패, 역경이 불어닥칠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벗어나는 그런 마음에서 돈을 내고 아무개 저 김혜균 씨가 용하대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방식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엘가나는 사랑에 빠졌던지 아무튼 결혼해가지고 한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분인나라는 한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지요.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말씀입니다. 이 둘째 부인으로 왔던 분인나는 결혼한 다음에 딸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한나가 이 광경을 경험하면서 애를 허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남편이 데리고 온 이 둘째 부인은 한나를 깔보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를 보면 분인나를 적수, 영어를 보면 rival, my rival, 경쟁의 질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람 보통 라이벌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이 잘 되면 웃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힘들어해요. 배가 아파요. 시기심, 질투는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아니라 사탄으로 온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무섭습니다. 질투가 한번 타오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지. 서로 경쟁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 분노감은 또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충격은 가라앉기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한나는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되는 분인나와의 갈등 속에서 큰 고통과 슬픔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가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그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분노감 속에서 떨며 대들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계속 격동시키는 분인나에게 하나님, 저 여인에게 큰 벌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을 쏟습니다. 이처럼 한나도 너무도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계속 치닫고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소원을 드립니다. 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허락하셨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라진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그때에 감당해 둡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남편이 데리고 온 후처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했던 여인이 어찌 한둘이겠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어찌 한나, 한 여인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녀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영적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여인보다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모욕과 분노감을 다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왔다는 겁니다.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분노가 치미는 삶,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얼굴은 웃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달라져요. 사람들이 짊어진 고난의 십자가가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이것이 성경은 이 세상이라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절실한 질문이 있다면 왜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까? 인생 속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철학자, 사회학자, 종교가들조차도 이 질문에 대한 해석과 설명하지만은 확실히 줄 수 있는 진리의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국에 오시기 전에도, 미국 생활에도, 지금도 어쩌면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염려에 빠지 말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신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처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타락한 이 모든 세상은 불법과 죄악으로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도 시험도 겪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험이 불어닥쳐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 믿음의 힘을 갖추도록 무장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역경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는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꼬일 때, 고난의 늪에 빠졌을 때 원망의 대상, 아니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대로 감정적인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슬픔을 이겨내리면 기도 속에서 담겨진 놀란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베푸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성경의 지식, 교회 생활에 하는 그런 모든 이벤트,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쓰임만 받는 자들이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그토록 모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서도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가슴에 쓴뿌리로 상처로 과거의 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싸워야 할 대상도 아니요, 나와 경쟁자인 분인 나와 싸워 멱살을 잡고 내 속마음을 다 풀어놓고 시원하게 하는 건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슬픈 여자입니다. 행복을 꿈꿨는데 내 인생, 내 미래가 이처럼 처참하게 됩니까? 나를 궁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슬픔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를 울게 놔두셨어요. 한 개인의 소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어야 이스라엘의 반복적으로 흐르는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나를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잘 알려진 제시 펜이, 여러분도 요즘에야 뭐 아마존 뭐 다른 온라인 회사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한때는 큰 회사였었습니다. 제시 펜의 백화점을 설립한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2년도에 지금부터 한 120년쯤 됐겠네요. 와이오밍이라는 한 마을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뭐예요? 골든 룰 스토어예요. 황금률 가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해야 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너무도 잘 됐어요. 10년 내에 점포수가 1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되고 매출액이 200만 불이 넘어섰습니다. 예시편에는 일생 동안 놀란 성공을 거두었는데 처참한 실패를 겪으면서 그의 삶,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증거해주는 삶이었습니다. 1910년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벤은 처절한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의지하고 사업에 몰두하게 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됐습니다. 1913년도에 예시펜이라는 회사를 이름을 바꿨어요. 그 밑에 나오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는 골든 룰스토어에서 제시페니 컴파니라는 그 백화점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1923년도에 두 번째 아내마저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도 비통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1929년도에 초에 이 회사가 점점 커져가지고 미국 내에 제시페니 백화점이 약 1,400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9년 10월에 미국에 불어닥친 그 경제 대공황,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페니는 하루 만에 그 당시에 4천만 달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몇만 불 잃어버려도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자게 되는데 4천만 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의 나이가 54세였다고 해요. 그 물푼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업은 계속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도 장기간에 걸치는 불안기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도 심각한 근심, 불면증에 빠지게 되는데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베니는 미시간에 있는 한 정신요양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베니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해가지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그 채플이 있게 됐는데 채플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그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페니가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갑자기 몸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됨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치유하게 된 것이죠. 며칠 후에 요양소에 나와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그 대공황을 또 역경을 잘 이겨내고 사업을 잘 이루다가 1971년 9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업을 통해서 받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사업 경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연령을 떠나 과거의 실패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잘 믿어도 어떤 때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평범한 것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상황에서 절망이 빠질 때가 있어요. 쉽게 들 수 있는 것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붙잡아두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집중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그 관계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회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권한을 통해서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조종하는 분이 아님을 믿어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남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중요한 일을 맡고 싶지만은 아직 준비되지 못할 때,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의지한 대상이 있을 때 미리 깨끗한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이 바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다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분 앞에 합당한 도구로 예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 주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의 권력, 돈도 인간의 힘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힘은 될 수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줄 수 있는 메서키가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놀라운 능력의 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행하게 이어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한나처럼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뜻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서 이야기 받아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이젠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을 발견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